다시 잠깐 기도하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저녁 시간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다섯 권의 책 중에 다섯 번째의 책인 신명기의 한 장의 말씀을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함께 묵상하며 또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며 마음에 깨닫고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참된 선생님이 되신다고 마태복음 23장 주의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항상 저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지도하셔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을 때나 또 함께 읽을 때에 또 성경을 조금 해석할 때나 성경을 들을 때에 다 유익이 되고 깨달음이 되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8장 말씀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짓된 신비주의에 대한 경계라고 생각해서 제목을 거짓된 신비주의를 경계하라 혹은 경계할 것 이런 제목을 붙여봅니다. 1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레위 사람 제사장은 레위의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자, 레위 사람 제사장 1절에 레위 사람 제사장 이런 표현이 신명기에 많이 나오죠. 레위 사람 제사장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 온 지파 레위 지파 가운데 제사장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러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는 제외시켰습니다. 레위 지파가 레위 지파까지 해야 원래는 열두 지파지만은 그 레위 지파를 빼고 요셉 지파를 그 대신 둘로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마치 야곱의 아들인 것처럼 야곱의 아들 11명에다가 그 두 명을 아들 요셉의 아들을 두 명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12명이 되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11지파에 12지파가 되려면은 요셉 이 빠지니까 10지파밖에 되질 않는데 두 아들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되는 셈이죠. 그러니까 레위지파에게는 그 농사를 짓는 땅이나 또 목축을 하는 그런 땅이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은 농사도 짓고 양도 기르고 소도 기르고 해서 거기에서 새끼도 낳고 그러면은 그것이 다 먹는 거죠. 거기서 또 농사 지으면 거기에 소득이 있고 그러게 하는데 레위 지파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성막 봉사의 일만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 중에 제사장들은 성막의 봉사의 직무에 책임을 맡은 그런 제사를 집례하는 책임을 맡았고 또 다른 레위 지파는 그것을 다 수종들은 여러 종류의 직무, 어떤 이들은 찬양대의 직무를, 어떤 이들은 문지기의 직무를, 또 다른 이들은 다 그것을 수종드는 일을 같이 협력하는 직무를 맡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어떤 기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어떤 분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러면은 자 레위 사람들 특별히 여기에 제사장들은 그렇지만은 여호와의 화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물들이 그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장들의 음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식을 제사장들에게 주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를 그들은 레위 사람들의 생활비로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민수기 18장에 나와 있는 민수기 18장 21절 24절 26절에 보면 그것을 그들의 기업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레위지파의 기업은 따로 기업이 없고 땅에서는 기업이 없고 하나님께 바치는 십일조나 또 모든 재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을 여기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응식은 제사장들이 받을 응식이라는 말도 역시 몫이라 앞에 있는 기업이라는 표현 기업이라는 말도 분깃이라 이게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이고 그러니까 먹죠. 기업을 먹는다. 그들의 목표 그들에게 주어진 분깃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했고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랬고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응식이라는 말은 또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은 그것도 그것이 그 몫이라 그런 뜻이라고 보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다 똑같이 몫이라 due라고 D-U-E due라고 하는 말은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합법적으로 주어진 어떤 권리 또 그들이 소유하게 되는 어떤 그 몫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보이는데 그걸 우리는 응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몫이라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재물의 우양을 물러나고 그 앞 넓적 다리와 그러죠. 그들이 재물을 드리면 소나 양의 오른쪽 넓적다리 그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그것이 맛있는 부분이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위도 맛있는 부분이죠. 위도 우리가 설렁탕에 먹을 때 위를 가지고 하잖아요. 그걸로 잘 닦아가지고 하면은 맛있는 설렁탕이 되듯이 그것이 위나 두 볼이나 그런 것이 몫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제사장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네가 그에게 줄 것이니 첫 열매 첫 새끼나 양이나 소의 처음 그런 것들 또 곡식들의 처음 것들 첫 열매죠. 첫 열매들. 그리고 여기에 본문에는 11조가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까 언급한 민수기 18장 21절 24절 26절에는 11조를 언급하면서 그것이 기업이다, 그들의 기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을 물론 율법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들이 그 첫 열매, 모든 재물과 첫 열매들이 그의 소득, 제사장의 소득이 될 것입니다. 6절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 거한 곳을 떠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 형제 모든 레위인과 일반으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응식은, 또 응식이라는 말 또 나왔습니다. 같은 몫이라는 말,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 상속 산업을 판 돈은 이외에 그에게 속할 것이니라.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거주지가 어느 한 지파들은 전부 이스라엘 땅 중에서 다 나누었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다 있어요. 유다지파는 남쪽의 부분, 또 시므온은 유다지파 중에서 더 남쪽의 어떤 부분, 그 다음에 또 베냐민은 유다보다 조금 위에, 또 베냐민보다 좀 더 위에는 에브라임, 그리고 그 외에는 므낫세, 그리고 또 여러 지파들이 다 지역별로 분배가 됐는데 레위인은 어디에 사냐면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그 지파들 중에서 각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 시므온 지파, 또 베냐민, 에브라임, 또 므낫세 각 지파 중에서 48개의 성읍들을 레위인들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온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의 성읍들이 온 데 흩어져 있고,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우리가 잘 아는 도피성이라고 하는 성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의 도피성이 레위 지파의 성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흩어져 있는데 지금 이 6절부터 8절의 말씀은 그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하는 레위인이, 어디에 거하든지 레위인이, 아, 내가 여기에 살 게 아니라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막이 있는, 성소가 있는, 중앙 성소가 있는데 가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그 일을 좀 더 하고 싶다, 그런 열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특별히 사모하면서 자기의 있는 지역을 떠나서 중앙 성소가 있는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 가게 될 때에는 특별한 마음의 소원이죠. 주를 위해서 더욱 봉사하고 일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 소원이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라, 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 거기에서 이제 동료 레위인들과 함께 봉사일에 하니까, 그러니까 성막 봉사에는 더 힘이 나겠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더 같이 협력을 하면은 일이 좀 더 덜 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그래서 거기서 같이 봉사하게 하면서 그들의 음식을, 거기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은 그들에게서 같이 나누어서 먹도록 하라는 그런 뜻이고, 그러나 그 레위인이 개인적으로 가진 상속 산업이 있으면 그것은 물론 그에게 그대로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보십시다. 자, 이런 이제 1절 그 레위인들의 소득의 문제, 또 레위인이 중앙 성소로 가서 거하는 경우의 일, 이런 것들이 여기 18장에 8절까지 나와 있고, 9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제목인 거짓된 신비주의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는데 읽어보고 싶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 아들이나 딸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 하는 자나, 여기에 지금 여덟 개의 거짓된 신비주의에 대한 여러 용어들이 나오는데 다 비슷비슷하게 보이는, 우리는 잘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용어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 이런 용어가 있는 것을 보면 거짓된 신비주의가 세상에는 그 시대에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별별 용어로 표현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너희 중에서 용납하지 말라.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복술자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족속들의 가증한 행위들을 본받지 말라고 교훈하면서 먼저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행위를 언급합니다.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이 자녀를 제물로 불태워 드리는 행위죠. 무서운 끔찍한 일이죠. 이것이 옛날부터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해져 왔던 것입니다. 이런 풍습이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께서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31절에 보면 스발 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드렸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신명기에 모세가 다시 재강론하기 전에 먼저 레위기 18장 21절에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말아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불로 통각해 한다는 말이 불로 제물을 드리는, 화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사람을, 아들, 딸을, 아들과 딸을,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아라.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런 레위기와 신명기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풍습을 본받아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워 제물로 삼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는, 이방 종교에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옛날부터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율법에 하나님께서 경계하시고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도 그들이 이방의 것을 받아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그런 풍습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다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살랐다. 역대하 2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불사르는 풍습을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시편 106편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녀를 사신에게, 사신은 거짓된 신이죠, 사신에게 제사하였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사신에게, 자녀를 다른 이방 신에게 제사로, 제물로 드렸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7장 31절은 유다 백성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다고 증거하고 있고, 또 같은 예레미야 19장 5절도 그들이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물로,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도, 에스겔 16장 20절도 그들이 그 자녀를 우상들에게 드려 제물을 삼아 불살랐다. 그렇게 에스겔은 말하고 있고 또 에스겔 23장 37절도 그들이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율법에 그렇게 경계하고 오늘 본문에 모세가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의 가증한 풍습을 본받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수가 없겠어요. 모세는 특히 거짓된 신비주의를 경계하라고 교훈하면서 방금 읽은 대로 여덟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그들이 경계해야 할 자들이 누구인지 그 거짓된 신비주의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복술자라는 말인데 복술자라는 원어는 점치는 자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영어 성경들은 use divination, divination이라고 하는 말을 다 썼어요. use divination을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use divination. divination이란 말이 점, 예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점치는 자라는 뜻이라고 보이고 둘째는 기륭을 말하는 자, 기륭을 말한다고 하는 원어는 사전에 보면 그것은 예언한다. soothsaying이라고 그러는데 soothsaying.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것 말고 이 이방신들이 그들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행위들을 soothsaying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예언하는 자, 그런 예언들을 금하였고 셋째는 요술하는 자인데 요술하는 자라는 원어는 징조를 보는 자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사전이나 영어 성경들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observe signs, sign이 무슨 징조라는 말인데 징조를 observe 본다 관찰한다는 말이죠. observe sign 징조를 보는 자 이런 뜻이라고 보이고 넷째는 무당인데 무당이라는 원어는 마술사 sorcerers 마술사라는 뜻이죠. 마술사 이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마술사. 그리고 다섯째 진언자라는 말도 비슷한데 진언자라는 말은 마법을 거는 자, 마법을 영어로는 스펠 그럽니다. 스펠, 마법을 건다. 뜻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 차이를 우리가 정확히 다 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법을 거는 자 이런 뜻이라고 보이고 여섯째는 신접자. 우리가 신접자라고 번역한 것이 보통 말하는 무당입니다. 무당 혹은 영매, 미디움, 영어로는 미디움이죠. 중간이라는 뜻인 미디움이라는 말이 신과 사람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한다고 해서 미디움께 영매 혹은 무당이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박수. 박수는 우리가 보통 남자 무당을 박수라고 우리말에는 그러는 것 같죠. 그러나 여기에 원어는 귀신과 통하는 자 혹은 강신술자를 강신술이라고 말하는데 귀신의 세계하고 교통하는 그걸 영어로는 스피리티스트라고 합니다. 스피리티스트? 스피릿이란 말이 영이란 말이고 거기다 사람이라는 뜻으로 스피리티스트 하면은 강신술자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강신술자 스피리티스트. 그리고 여덟째는 초혼자. 초혼자라고 번역한 말은 죽은 자에게 묻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대화하는 자, 죽은 자를 불러내는 성경에도 있죠. 사울이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블레셋 전쟁 때에 사무엘과 대화하기 위하여 초혼자를 찾아가서 불러내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자, 이런 여덟 가지의 용어를 사용해서 이것이 이방 종교에서 행해지는 거짓된 신비주의이고 신비주의적인 행위들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점치는 자, 점을 치고 예언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징조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자 그리고 징조를 보고 마술을 하고 마법을 하고 무당 또 강신술 죽은 자와 대화하는 죽은 자에게 묻는 등의 거짓된 신비주의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경계하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교회뿐만 아니라 신약교회에서도 유효한 교훈입니다. 신약교회의 소위 불건전한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다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1930년대를 비롯해서 특별히 삼각산, 우리 서울에 있는 삼각산에 신비파들이 많아서 삼각산은 유명한 산이고 또 저 남쪽에 용문산도 유명한 산입니다. 그런 산에서 신비파들이 많이 번성해서 우리나라에 그것이 전도관도 되고 문선명도 거기서 나오고 별별 이단들이 거기에 신비파에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구약교회나 신약교회나 같다고 보입니다. 이런 거짓된 신비주의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바이며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이런 거짓된 신비주의 모든 불경건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된 신비주의가 가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음란하고 꼭 그래 바른 종교가 없는 곳에는 부도덕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참된 종교는 도덕성과 같은 동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악을 멀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참된 경건이 있는 곳에는 도덕성이 같이 따라가는 거고 참된 경건을 상실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부도덕의 중요한 내용이 음행입니다. 음란한 것이 같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또 그러므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고 교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흠과 점이 없이 완전하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조금이라도 거짓된 신비주의에 물들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리적인 온전함 또 윤리적인 온전함을 우리가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방 풍습들을 구약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신약교회에서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세에 거짓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죠. 그것이 오늘날 은사주의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거짓된 기적을 말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에도 주의 재림 직전에 중요한 징조로서 거짓 기적을 행하는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징조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계를 매우 혼란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신사도주의니 또 신오순절주의니 하는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것이 교계를 매우 혼란시켜서 전통적인 교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교회가 1900년 동안 은사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잘 정립되어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교회가 내려왔지만은 그러나 1900년대에 와서 1906년 처음 방언운동이 시작되고 오순절파 교회가 소위 순복음 교회가 생기는 그런 기점을 중심해서 그것이 오순절주의라고 하는 방언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운동이 기존 교회에 퍼져나가면서 신오순절주의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은사주의라고 말합니다. 캐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말합니다. 이런 은사주의가 기독교계를 매우 혼란시키는 이것이 오늘 20세기 21세기의 현 시점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9세기 이전에는 부흥운동이 일어나도 은사운동이 아니었습니다. 방언을 하고 병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얘기는 과거의 운동들의 대각성운동들이 1차 2차 일어나고 많은 부흥운동의 역사가 있지만은 그런 은사운동이 아닙니다. 방언운동은 1906년 아주사거리에서 시작된 방언운동에서부터 비롯돼서 오늘날의 은사주의라고 하는 신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주의라고 말하는 일들이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방자히 하는 말은 주제넘게 감히 하나님이 고하라고 하지 않은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보여주시기를 이런 소리를 하면서 헛된 소리 거짓된 말들을 함부로 내뱉는 이런 은사주의자들이 적지 않은데 그와 같이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라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언이라는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다. 말을 해도 그대로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주제넘게 혹은 뻔뻔스럽게 감히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말하고 있는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도 나타날 거짓 선지자도 나타날 것인데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법은 그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는가 여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성취가 없는 자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아마 세 가지쯤 될 것입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전하는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 모세의 율법에 맞는가? 하나님이 기존에 주신 그 법, 모세의 율법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그거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된 말, 이율배반적인 모순된 말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맞는가? 그것이 이사야 8장 21절에 말씀한 바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어떤 신비주의자가 무슨 말을 지절거리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보면 지절거리고 속삭이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8장에 그래도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 곧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원문의 뜻은 그들 속에 빛이 없음이니라. 그거 참 지식이 없는 자라는 말이죠.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모세의 율법에 맞는가. 두 번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가 예언한 바가 성취되었는가 성취되는가 여부입니다. 그가 무엇을 예언할 때에 예언이 성취되지도 않는 예언, 그것이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 신사도주의나 오늘 은사주의자들의 문제를 제가 지적하면서 그들이 예언한다는 예언이 그것이 엉터리 예언이다. 그들이 병 고쳤다는 고침이 그것이 엉터리 같은 일들이다. 그들이 내놓은 명단이 그것을 다 확인해 보니까 그것은 맞지도 않는 명단들을 내놓는 거짓된 자들이다.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목사입니다. 참된 목사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말씀했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한 것이 증언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라. 그런 목사,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것은 정죄를 받아야 된다. 너는 거짓된 자로구나. 기독교계에서 교회에서 축출해 버려야 되는 내쫓아 버려야 할 자들이로구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구나. 그런 날이 그런 목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확증해 주는 확증이 있었습니다. 참 선지자에게는 그런 기적의 표가 있었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에게 그런 표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기준인데 오늘 여기에 적어도 그 전하는 내용이 성취함이 있고 증언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운 때를 당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예언대로 아까 말씀한 마태복음 24장 11절 24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그 예언의 말씀대로 많은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여러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이단이 많이 기독교 역사상 있었지만은 뿌리 깊은 천주교의 잘못된 그런 사상뿐만 아니라 거짓된 신비주의가 많이 일어나고 또 이단 종파들이 특별히 1830년대 이후부터 유명한 아주 오늘날의 대표적인 이단 종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를 비롯한 이단 종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오늘 이 시점에 거짓된 신비주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방언, 예언, 입신, 육체이탈, 투시, 병고침, 천사를 만나고 천국과 지옥에 다녀오고 이런 헛된 그런 말들이 온갖 신비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 혹하지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성경에서 그냥 성경만 늘 알고 성경 말씀만 읽다가 실제로 지옥에 갔다 왔다는 간증을 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이 황당한 내용들이 있고 그 내용들이 성경에 비춰 옳지 않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거 중거 엉터리 같은 말들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짓된 신비주의를 용납지 말고 그런 것들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완전해야 합니다. 정통 기독교는 언제나 그러하였듯이 신구약 성경 말씀에 입각한 건전한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기독교의 바른 교리들을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고 견고히 지키고 보수해야 하고 성경의 명백한 생활 교훈을 잘 묵상하며 온전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참된 기독교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른 교리 사상, 교리 체계를 잘 정립해서 건전한 교리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것을 믿고 실천하는 실천의 일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는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온전함에 경건과 도덕성의 온전함에 그가 사상에 있어서 건전하고 온전하고 그가 인격성이나 삶에 있어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함에 이르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서 신비 체험을 말하고 또 기적을 말하고 또 은사를 말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것을 깨닫고 다 쓸어버리듯이 쓸어버리고 그것이 아니다. 진정한 기독교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교리에 있어서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인격과 삶에 있어서 흠과 점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일을 힘쓰지 아니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바로 살고자 하는 것을 힘쓰지 아니하고 다른 신비 체험을 말하고 신비 체험을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니 그것을 끊어라 그것을 접어라 그것을 추구하지 말고 온전한 인격과 삶을 구해야 된다. 주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지옥에 간 부자가 구하오니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모세와 선지자들은 벌써 옛날 사람인데 다 죽었는데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말은 그 모세와 선지자들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었고 그들의 글인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구약 성경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에서 들으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가서 형제들에게 말하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믿을 듯합니다 라는 말을 거절한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은사주의자들은 말하기를 지금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해야 기독교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고 또 부흥하는 듯합니다. 그런 신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독교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렇게 말하자 모세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진정한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 진실이 믿게 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게 되고 주님을 추종하는 참된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서는 금방은 호기심이 있고 굉장히 매력적이게 쫓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은 환난이 닥칠 때에 환난에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유약한 주님에 대한 감정적, 매우 감정적인 주님을 그냥 감정적으로는 지금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참된 신앙은 그런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그 심령이 깨어지고 변화를 받고 확신을 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것이 구원이라. 그것은 오늘 기독교가 2000년 동안 기독교 확장의 역사, 우리 한국교회도 100년이 넘는 이 기독교 한국교회의 확장의 역사는 기적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된 것이, 이것은 열심히 전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교회가 확장되고 이제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독교인 것입니다. 주의 이 말씀 누가복음 16장 27절부터 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의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현재적 기적이나 신비체험으로가 아니고 오직 기록된 책인 성경으로 충족함을 증거하신 귀한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시대의 대사도고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하고 기적의 은사를 받은 사도니까 사도는 그 기적을 행하는 것은 그들의 하나의 신임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도지만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기독교의 본질을 말씀하기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자들은 유대인들이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철학적으로 나가고 유대인들은 기적주의로 헬라인들은 철학주의로 나가지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복음을 통해서,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서 1장에 바울이 친히 그렇게 기독교의 본질적인 그런 성격, 그 내용을 증거하였고, 또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세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가 나랑 비추어서 성경은 거울이니까 내가 부족함이 발견되면 눈물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일치하는 흠과 점이 없는 그런 인격이 되고 그런 삶을 내가 살아보려고,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예수님 이미 믿고 구원을 얻은 줄 깨닫고 성화를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 계시해 주시고 그 여의 예언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지 말라고 네, 말했고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그 내용들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것에 가감하는 자에게 엄한 벌을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맞읍시다. 우리는 오늘날 유행하는 거짓된 신비주의, 은사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오직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바른 교리와 바른 생활 교훈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제 이 말씀 조금 해석하며 또 좋은 증거하였습니다. 거짓된 신비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교훈을 잘 받지 않고 잘못된 우상 숭배에 떨어지고 잘못된 신비주의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시대도 교회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지 않는가 심히 염려되는 시대를 살고 있고 주께서 이것은 말세의 징조로 예언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치우침이 없이 옛길 바른 길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를 주님 이해하고 붙들게 하여 주시고 바른 길을 걷고 온전함에 이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심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